오늘 성경 봉독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수요일 보는데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서 이렇게 헌신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정말 굉장한 기도의 내용들이 8장에 정말 잘 나와 있죠.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성전 건축은 자기 어떤 개인적 야심이나 또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또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었고 그것을 잘 이루어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적 모습이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잘 협력하고 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9장에 와서는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면 8장의 내용과 9장 사이에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장으로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가만히 우리가 6장, 7장, 8장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왕궁, 그 성전 건축 시작을 언제쯤 하냐면 왕이 된 지 4년 뒤에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이 7년 걸렸어요. 그리고 왕궁은 몇 년 걸리냐면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났어요.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4년. 예, 셈이 빠르신 분들은 금방 하세요. 24년이 걸렸어요. 성전 건축 왕이 되고 이렇게 막 시작하고 이제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24년이라는 시간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었겠죠. 왕 돼서 처음에 4년 뭐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했고 그 다음에 또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13년의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서 발돋움했던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주 정말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 24년은 굉장히 이렇게 긴 시간이면서도 아주 굉장하게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이쯤 되면 왕궁도 졌고 성전도 졌어요. 그쯤 되면 사람이 갖는 마음이 보편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좀 이젠 여유도 있고 그리고 아 이제 다 했다 좀 긴장도 좀 풀어질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성전도 있겠다 왕궁도 졌겠다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안정됐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 손색이 없는 최고의 시대가 이제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죠. 그의 말씀으로 또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좋은 믿음의 권면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지면 그게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인생 가운데 제일 축복의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복된 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아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면 이 시대는 보통 그 다윗 때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로몬 때는 이 시대에는 선지자 이야기가 한 24년 동안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전 건축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4년이 지나서 뭔가 안정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 즉 솔로몬이 지금 24년 동안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 뭐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성전 건축 다 하고 이 성전에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소서 이렇게 했는데 저놓고 기도 안 하면 그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삶을 정말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 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건축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또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성전 건축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성경은 보면요 약속이 왔다 갔다 거리질 않으세요.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다른 왕들에게 이어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왕들에게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족장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힘들겠죠. 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잘 경외하면 내 약속대로 너희가 살면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네?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 질문이 어렵네요. 네? 질문이.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살라는 게, 살겠다는 게 어렵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왜 어렵냐 사실. 이렇게 살면 되는데 못 살겠다는 우리의 자의지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불순종의 발로입니다.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순종하겠다 그러면 그게 왜 어렵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 그렇게 결단을 하면 안 어려워요. 근데 결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잘 못 믿겠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게 우리의 의지적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신뢰가 안 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갖다 주면 내가 이자 10% 주겠다. 20% 주겠다. 사채 은행은 믿을 만하지. 사채 쓰는 사람이 돈 맡겨 봐라. 내가 1년 안에 20% 주겠다. 여러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못 맡기죠. 왜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못 맡겨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거에 믿을 만한 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믿을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너의 아버지 다윗? 내가 그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냐 이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희 역사 보지 않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 알지 않냐? 그래서 성경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족장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이루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왕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없었던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근거를 갖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 알지 않냐. 그럼 그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냐. 그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냐. 그러면 그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섬기면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걸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해줘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죠. 그게 이제 믿음의 삶, 또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살라고.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히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견고히 다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그 약속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키면 내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너희가 지키면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지켰는데 이제는 공이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네가 지키면 내가 책임진다. 나는 지켰다.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6절부터는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예,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두 가지를 늘 얘기하세요. 축복이 있고요 저주가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요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레위기도 그렇고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중간이 있질 않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뭐 적당하게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거 기독교 아니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바 되어진다. 하나님께 버림바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별한 이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구별한 이전이라도. 참 건물 지어놓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이 건물을 던져버리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의 이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 열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때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뭐 단순하게 어떤 예배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는 내가 불안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좀 버겁네요. 못 믿음직하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 다산의 신인 블레셋 신들을 섬기고 또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바벨론,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의 신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냐 하면 그 땅에 있는 신들이 강하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데 괜히 이렇게 진짜 흉내도 내지 말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그냥 문화화시켜서 잘못 들어왔다가 그게 신앙화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9장에서 하시는데 이제 10장부터는 그런 실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보면 8장까지는 참 은혜로운 역사가 가다가 이 9장에서는 뭔가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정말로 우상숭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냐 하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24년 만에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살만할 때, 잘 될 때, 괜찮을 때 이제 그때가 참 위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괜찮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고 우리 삼남전도의 분들도 그러고 이민 오신 지 한 10년쯤 지나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살고 또 기도도 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한 중년이 되면서부터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열심히 살까보다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고 또 은퇴 후에도 어떻게 하고 이제 애들도 이제 대학도 가고 시집장가도 가고 그때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나그네 삶에 여러 생각이 들 때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시간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이 땅의 삶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이 땅의 삶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살까보다 어떻게 하면 이제 다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까? 믿음의 삶도 이렇게 적당히 살고 이 땅의 삶도 적당히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이렇게 삶에 이렇게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정말 믿음의 삶보다는 다른 삶에 마음 쏟고 관심 쏟을 때가 많다. 그러면서 헌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연령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이도 20년쯤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알아가기보다는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도 했어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말씀도 알았습니다. 근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삶이 처음만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9장에서 경고를 해주시는데 10장에서 금방 이상한 짓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 어느 정도 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일하는 거야. 적당히 하는 게 뭔지도 아는 거예요. 순수함이 결여될 수 있고요.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이 교회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끝이나 동일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다른 어떤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세상에 많죠. 자식일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육신적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자존심도 더 세질 수도 있고 명예적인 쓸데없는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다 새롭게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필터만 깨끗하면 어떤 이물질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순수한 영혼의 샘물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필터를 안 갈아 끼면 모양은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안 하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늘 신선한 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필터를 유지하는 일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참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같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이 24년 만에 또 솔로몬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24년이 아니죠. 이제 시작은 24년 됐지만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한 17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말씀 하실까?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고 솔로몬 사랑하셔서 그 약속 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개인도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이렇게 순수하고 신선하고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할 때 진짜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열심을 냅시다가 헌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시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헌신자의 삶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영혼이 있으면 뭘 해도 순수한 거예요. 뭘 해도 깨끗한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이 마음 자세 하나만 잃지 않는다면 이 3절, 4절, 5절에 있는 것만 잘 우리가 지키면서 산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삼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우리 교회로 보면 1부터 5까지 있는데 중간이잖아요. 허리와 같은 45부터 50하나면 얼마나 정말 좋을 때입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참 부럽다, 부러워. 나도 언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잖아요. 철도 좀 낫고 세상 사는 것도 좀 알고 이제 좀 안정도 됐고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뭐 4, 5 여전도에 남전도에는 여긴 또 신세대잖아요. 그리고 1, 2는 또 좀 올드 세대시잖아요. 여기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 3이에요, 3.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그 연령대가 정말 굉장히 이렇게 윤활유 역할도 해 주셔야 되고 위아래를 연결하는 정말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소통의 통로가 되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여러분 그 연령대가 쏙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2와 4, 5는 절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요. 생각이 다르고 삶이 연령대가 달라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몰라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못 돼서가 아니에요. 서로 살아왔던 시대가 너무 다르셔요. 관점이 다르셔요. 세상이 달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다 하면 전혀 얘기가 안 되시잖아요. 그냥 서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지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 40대, 50대 초반은 참 양쪽을 다 아우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스마트폰도 쓸 줄 알고 종이도 볼 줄 알고. 굉장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종이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겸한 세대는 저희 세대예요. 지금 4, 5 남전도의 분들 종이 주고 연필로 뭐 써보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학교를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간다니까요. 근데 1, 2, 그, 제가 뭘 보면 종이에 그 우리 등록 카드만 봐도 연령대를 제가 짐작이 가요. 서체가 깨끗하면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최소한 45 이상. 밑으로 내려갈수록 거의 그냥 처음엔 이분들 1.5세인가? 근데 아니에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뭐 그런 왜 이렇게 못 쓰나? 근데 종이 연필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은 절대로 뭐 글 써서 뭐 안 합니다. 다 텍스트 쳐서 하고 전화해도 안 받아요. 텍스트를 쳐야지 답이 와요. 그런 세대와 어른들은 반드시 통화를 하셔야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 시대가요. 2013년이라는 세대가 세대 간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힘든 세대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고 이게 소통이 없이 그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또 만나고 얘기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참 감사해요. 천국엔 스마트폰이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그러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을 대하고 본다니까 그때는 다 피할 수가 없죠.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그럼 여기서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느 세대가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전 우리 삼남녀전도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40대, 50대 분들은 참 책임이 무거우세요. 책임이 무겁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진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리더십들도 이렇게 잘 훈련받고 그걸 배우셔야 돼요. 예배 모범과 전통도 잘 배우고 그리고 잘 전수시켜 주셔야 되고 그런 모습들,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맥이 끊기면 그 다음 세대로는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르신 세대가 정말 잘 세워놨던 교회 역사를 그대로 잘 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중요한 책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로 뒷짐져서는 안 되는 세대들입니다. 발벗고 나서야 되는 세대들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무슨 교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서 그냥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일에 덤벼들어야 되는 세대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교회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현대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는 받는데 헌신이 약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냥 뭐 모여서 합시다 그러면 아 근데 돈 낼게 얼마 내면 돼 그러고 마는 시대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전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도 섬기지만 물질로도 섬기지만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육체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정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물질로만 섬겨라. 기도만 해라. 절대 하나님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한 군데 없어요.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전인격적 모든 것으로. 생각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교회 모든 영역에 나타나되 특별히 우리 이 40대, 50대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